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 부대를 독자적으로 파병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오늘 현 중동 정세를 감안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우리 선박의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청해 부대의 파견 지역을 일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해 부대의 작전 범위를 현재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아라비아만까지 3배 이상 넓히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 부대가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더라도 한국군은 필요한 경우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와 협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따라서 정보 공유 등 협조를 위해 청해 부대 소속 장교 2명을 연합체의 연락장교로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과 이란과의 긴장을 고려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과 이란 모두 한국 정부의 파병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관측통들은 한국의 이번 결정이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한국 정부의 남북협력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공군 정찰기가 남한 상공을 13일 만에 또다시 비행했습니다.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 공군 정찰기 리벳 조인트가 한국 상공 3만 1000피트를 비행했습니다. 이 정찰기는 이달 초 사흘 연속으로 한국 상공 비행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연말 당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 미국을 상대로 충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를 예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전략무기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고도화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에 있는 수도 바그다드의 그린존이 또다시 로켓포 공격을 받았습니다. 언론들은 바그다드 내 정부 건물과 외국 공간이 있는 그린존에 카튜사 로켓 3발이 떨어졌다고 이라크 경찰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번 로켓포 공격은 바그다드 외곽의 사파라니아 지역에서 시작됐으며 그중 2개의 로켓이 미국 대사관 근처에 떨어졌습니다.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단체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대체로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를 공격 주체로 지목해왔습니다. 중국 중부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폐렴 환자가 300명에 달한다고 중국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 전문가팀은 이날 CCTV와의 인터뷰에서 우한 폐렴이 사람을 통해 전염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이러스가 급성호흡기 증후군인 사스만큼 전염성이 있지는 않지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국가보건위원회는 바이러스가 처음 시작된 우한에서 270명이 감염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베이징에서 5건, 상하이에서 2건, 광둥성 14건 등 중국 전역에서 291건의 발병 사례가 보고됐다고 말했습니다. 우한에서는 지금까지 6명이 사망하고 9명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우한시에서 태스크포스를 설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우한시는 바이러스 전염 확대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행사와 관광 등을 취소하거나 중단하는 등 통제에 나설 계획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가권력구조를 개혁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러시아 대통령실이 어제 밝혔습니다. 이번 개헌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국가평의의 역할을 강화하고 현행 대통령 3연임 불허조항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개헌안은 하원과 상원의 승인을 거쳐 채택될 예정입니다. 러시아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의회의 권한을 강화한 푸틴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해 퇴임 후 막강한 권한을 갖는 의회나 국무원 의장을 맡으려는 의도라는 추측이 일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임기는 오는 2024년에 끝납니다. 한편 러시아 현지 언론은 푸틴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오는 4월 실시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두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산가족과 사회단체 금강산 개성 방문, 제3국을 통한 개별 관광, 외국인의 남북 연계 관광 등 세 가지 형태의 대북 개별 관광 구상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북한 개별 관광 구상이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 동력 가능성과 북한의 호응 여부를 이끌어낼지 주목했습니다.
관광은 사실 출발점이고 관광을 통해서 남북 간의 소통이 되고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 미사일 고도화 속도가 위협적으로 빨라진 배경으로 외국 과학자 등 외부 도움 가능성을 주목했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구름 많이 낀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0도로 오늘보다 4, 5도가량 올라가겠고 낮 최고기온도 영하 5도에서 영상 9도로 2, 3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남북협력 차원의 북한 개별 관광 구상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동력 마련과 관계가 있지만 북한의 호응이 관건이라는 지적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한국이 추진 중인 북한 개별 관광은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 개성 방문, 한국 국민의 제3국을 통한 북한 지역 방문, 외국인의 남북 연계 관광 허용 등 세 가지 형식이 될 전망입니다. 이는 한국통일부가 20일 발표한 개별 관광 참고 자료의 주요 골자입니다. 통일부는 특히 제3국을 통한 개별 관광에 대해 한국 국민이 제3국 여행사를 이용해 평양과 양덕, 원산 갈마, 삼지연 등 북한 지역을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현재 중국과 유럽, 미국 등에 있는 현지 여행사를 통해 다양한 관광 상품을 팔고 있는데 북한만 허락한다면 한국 국민들도 이 상품을 이용해 북측 지역 관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최근 양덕에 온천지구를 개장했고 원산 갈마 지역엔 4월 개장을 목표로 해양관광지구가 건설 중입니다. 삼지연 지역엔 백두산이 있습니다. 통일부는 개별 관광에 따른 방북 비자와 관련해 북한 당국이 발급하는 입국 보증서 또는 초청 서류가 이에 해당한다며 한국 측 관광객의 신변 안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방북 승인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신변 안전 보장 문제에 대해선 사전 방북 교육 강화, 한국 측 안내원 동행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남북협력에 대한 이 같은 한국 정부의 노력은 결국 미북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상 재개를 위해 개별 관광이라는 최소한의 동력, 즉 인센티브가 북한에 필요하다는 인식이란 겁니다.
관광은 사실 출발점이고 관광을 통해서 남북 간의 소통이 되고 또 남북 대화가 진행이 되면서 또 북미 간의 대화가 가서 북미 정상 간에 체결된 이 싱가포르 합의를 이행하는 하나의 어떤 분위기 조성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임 교수는 개별 관광엔 북한의 호응이란 최대 한계점이 존재한다며 결국 관광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원하는 외화 수입을 얻기 위해선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가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미북 대화 교착 상황에서 어떻게든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해 미북관계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는 기조가 한국 정부를 개별 관광에 매달리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개별 관광이 이뤄진다 해도 미북 관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개별 관광이 남북 관계 개선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북핵 문제라든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남북 관계 뭐 개선에 큰 기여를 하거나 또 북미 관계에 기여할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됩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남북관계 전문가는 한국 정부가 남북협력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결국 다가오는 4.13 총선과 지지층의 결집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실성이 없고 북한의 호응도 없는 상황에서 국내 정치적 고려 때문에 북한 개별 관광 등에 집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미국의 불신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한국통일부는 개별 관광이 유엔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며 제재 위반 여부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관광객을 모집하는 여행사의 제재 저촉 여부에 대해서도 관광객 모집은 단순 중개 행위로 북측 단체나 개인과 별개 기관이고 또 북측과 수익 배분도 하지 않는 만큼 안보리가 금지하는 합작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개별 관광이 제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컨더리 보이콧, 제3자 제재에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법 전문가인 심상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방북 비자가 발급된다는 전제 아래 국민 개개인이 북한이 개설한 홈페이지를 통해 북측 관광을 신청하는 것 자체는 대북 제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쪽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금지할 방법도 없다는 겁니다. 다만 개별 관광객이 증가하면 할수록 한국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부분의 대북 제재에서는 북한의 대량의 현금이 들어가서 미사일이나 핵 개발에 전용될 것에 대해서 이제 주의를 촉구한다는 표현이 들어 있으니까 이게 아무리 개인적으로 방북 신청을 하죠. 관광 신청을 하고 가는 것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몇십만 명이 가게 된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건 결국은 대북 제재의 취지와 어긋나는 행동이니까 그 자체를 위반으로 보기 힘들지만 약간 정치적인 부담을 안게 되겠죠.
신 교수는 한국인의 개별 북한 관광의 경우 세컨더리 보이콧에 적용되지 않지만 북한을 다녀온 사람은 무비자 미국 방문이 어려워진다며 북한 방문 자체가 미국 방문에 걸림돌이 될 여지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물출 교수는 결국 관광 사업이 어떻게든 성공해야 김정은 위원장의 체면도 설 것이라며 비핵화 진전을 위한 측면에서 미국의 전향적 사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한국 관광객이 가장 환영할 만한 외국 관광객이라고 할 수는 있죠. 이게 제재라는 상황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잘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어떻든 관광 사업이 성공해야 이 김정은 위원장의 체면이랄까 위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운신의 폭을 넓혀줘서 비핵화 관련해서도 좀 더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한국통일부는 개별 관광 추진을 놓고 북한과 어떤 식으로 협의하고 접근할지 등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정부가 세 가지 형태의 대북 개별 관광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북 반입물품 면제, 북한 관광 이후 미국 비자 발급 등 앞으로 한국 당국이 유엔 안보리와 미국 등과 협의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한국통일부가 20일 북한 개별 관광 참고 자료를 발표하며 세 가지 형태의 대북 개별 관광 구상을 밝혔습니다. 첫째는 한국에서 북한으로 직접 올라가는 방식으로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과 개성지역 방문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인들의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개별 관광입니다.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기존 협력 사업체를 통한 단체 관광 방식이 아니라 비영리단체 혹은 제3국 여행사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북측의 초청 의사를 확인한 후 승인을 받아 평양, 원산 등을 관광 목적으로 방북하는 형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 중국 등의 현지 여행사가 관광객을 모집해 패키지 방식으로 북한 관광을 진행하듯 한국인들이 이를 통한 방식으로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는 외국인들의 남북 연계 관광, 즉 제3국 여행사의 외국인 남북 왕래 관광 프로그램 허용입니다. 한국통일부는 개별 관광이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 아닌 만큼 이 세 가지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재 위반이 아니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는 별개로 개별 관광 시행과 관련해 한국 당국이 미국 그리고 유엔 안보리 등과 협의해야 할 사안은 남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북 반입 물품과 관련한 제재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으로의 모든 기계류 공급과 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휴대전화, 노트북, 배터리 등 관광객들이 북한으로 들어갈 때 소지하는 물품이 대북 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호주, 캐나다, 유럽 국가 등 이미 여러 나라에서 관광객들이 개별적으로 북한을 관광하고 있는 만큼 특별히 엄격한 잣대를 갖고 한국의 상황에 들이대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개별 관광을 위한 방북 경로 역시 한국이 유엔사와 협의해야 할 사안입니다. 관광객들을 태운 버스가 비무장지대 DMZ를 통해 북한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의 승인이 필요한데 현재의 유엔군 사령관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이 맡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개별 관광이 제재 대상이 아닌 만큼 이와 관련해 유엔사와 별도 협의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과거 유엔사의 불허로 남한에서 북한으로 건너가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해 초 한국 정부가 북한에 지원할 타미플루를 싣고 군사 분계선을 통과하려 했지만 유엔사가 이를 대북 제재 사안으로 보고 불허해 결국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결국 이 부분 역시 유엔사와의 긴밀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입니다. 미국과 한국 간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또 다른 분야는 미국 비자 관련 부분입니다. 지난해 미국은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방북 이력이 있는 한국인에 대해 전자여행 허가제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여행 허가제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한 38개 나라 국민에게 관광과 상용 목적의 경우 비자 없이 미국을 최대 90일간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북한을 다녀온 사람은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해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미국 대사관을 직접 방문해 인터뷰도 해야 해 무비자 입국 제한은 사실상 제재로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한국 통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 비자 신청 시 불이익이 없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개별 관광 등 한국 정부의 구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비핵화 합의 이행에 긍정적인 기여는 얼마든지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So without getting into the specifics of the individual project, we always welcome the positive contributions of the South Koreans, the Japanese.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비핵화 협상의 진전이 있을 때까지 제재는 유효하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Sanctions would remain in effect until both sides were able to.
미국 정부는 개별 관광 등 한국 정부의 남북 협력 사업과 관련해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을 미한 워킹그룹을 통해 다뤄나간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은 한국 정부가 대북 개별 관광과 관련해 사전에 협의를 구하거나 문의한 부분이 있는지 묻는 VOA의 질문에 한국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긴밀히 관여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은 남북협력보다 대미 압박과 협상을 통한 제재 해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러시아 전문가가 진단했습니다. 북한의 농업 등 경제 개선에 관해서는 과거 중국의 성공과 옛소련의 실패를 예로 들면서 사유재산을 허용하지 않고 통제경제를 유지하는 한 성공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러시아 국제연구기관인 과학아카데미 산하 국제경제국제관계연구소 부원장을 지낸 바실리 미헤예프 현 아태연구센터장을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미북 대화가 장기 교착 상태에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남북 협력을 적극 넓혀가면서 비핵화를 추동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호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This is not something unusual or unpredictable. You know, the logic, the negotiation.
북한의 차가운 반응은 새삼스럽거나 예상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북한 당국의 협상 논리는 남북 관계 촉진이 아니라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통한 제재 해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미북 간 비핵화 중재 역할을 계속 원하지만 북한의 대남 메시지는 우리는 그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북한은 문 대통령이 대북 경제 지원과 원조 약속을 지키지 않다가 이제 총선 등 일부 국내 문제 때문에 그것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그런 게 필요 없고 미국과 직접 상대하겠다는 겁니다.
북한 당국이 한국 정부의 제의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의미로 들립니다.
Yes, in North Korean's eyes. Yes, I think it is. I think the policy of engagement.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관여 정책을 통해 남북 관계를 촉진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도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문 대통령의 관여 정책은 장기적으로 옛 소련이나 동유럽 공산 국가들처럼 북한의 변화를 궁극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목표가 있을 겁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그런 시도가 소용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 당국은 탄핵과 대선 등 녹록하지 않은 국내 정치적 상황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압박하면서 직접 상대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작다고 전망하셨는데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The goals of two parts are absolutely opposite. America, United States, Russia as well.
과거 6자 회담 구도로 보면 다섯 개 나라와 북한 양측의 목표가 완전히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 등은 전술적으로 보면 북한의 핵 폐기를 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핵무기가 정권의 안전을 지켜줄 유일한 최선의 수단으로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재 해제와 현금 등 상대의 양보를 최대한 이끌어내면서 많은 단계들을 만들어 협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핵무기 해제는 체제 안전과 직결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 힘들 겁니다.
그럼 김정은 위원장이 현 상황에서 추구하는 게 뭘까요?
What he is doing now through negotiations with Trump, what is he doing? Three purpose, three goals.
김 위원장이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통해 원하는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치적 시간을 버는 겁니다. 2년 전에 김 위원장은 군사 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직면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도 그런 언급을 하지 않고 대화를 얘기합니다. 둘째는 경제적 시간을 버는 겁니다. 한국으로부터 경제 지원과 원조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실패했습니다. 셋째는 기술 시간입니다. 핵물질과 미사일 관련 능력을 고도화하는 준비태세를 버는 시간입니다. 첫째와 셋째는 성공했지만 둘째 경제적 시간은 제재 유지로 한국의 지원마저 막히면서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제재 해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것은 한국이 아닌 북미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고 믿습니다.
북한에 관한 국제사회의 제재 효과에 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They work when you use them against market economy.
제재는 상대가 시장 경제 체제일 때 작동합니다. 민간인들을 겨냥할 때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같은 전체 주인 정권은 외교나 현금 거래가 없기 때문에 작동하기 힘들고 위반 행위도 포착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재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북 제재가 효력이 없고 북한의 경제 상황이 괜찮다는 얘긴가요?
No, no. It cannot be pretty good because the economic model.
아닙니다. 북한의 경제가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경제 모델은 통제 경제에 따른 분배 체제입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아주 깊고 구조적인 위기를 안고 있죠. 마치 옛 소련이나 동유럽 공산국가들이 붕괴할 수밖에 없던 경제 체제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늘 좋지 않고 시장은 회색 시장이나 암시장 체제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김정은과 그를 둘러싼 10%는 제재 등 어떤 상황에서도 경제적 고통을 그리 겪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합시장 등 여러 곳으로부터 이득을 취하기 때문이죠. 뇌물이 만연돼 있고 관리들은 아주 부패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경제 가운데 농업 부분의 정면 돌파를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한국에선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포전 담당 책임제 등 여러 개혁 조치를 주목했는데 성과가 미미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농업의 정면 돌파 구호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It's not reform, you know. The problem is that many experts, especially South Korean experts, they have lack of knowledge.
그것은 개혁 조치가 아닙니다. 문제는 한국의 많은 전문가가 사회주의 경제 체제나 통제 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개인의 사유화는 절대적인 금지 대상입니다. 개인의 영리를 위한 민간 경제 활동은 적이자 범죄입니다. 군대를 비롯해 여러 기업소가 사업 활동을 하지만 그게 민영화는 아닙니다. 고르바초프가 집권한 옛 소련의 상황과 당시 중국을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사유재산을 허용했습니다. 경작지가 농가에 분배돼 자유로운 생산과 매매가 허용됐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옛 소련은 사유재산을 절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물을 받았던 소련 지도부는 더 부패하게 됐고 경제개혁은 실패했던 겁니다. 사유재산을 허용하지 않는 시장개혁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유재산은 북한에서 여전히 사상적으로 적입니다.
그래도 집단농장 체제에서 분조원을 대여섯 명의 가족형으로 규모를 줄이고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 건 신선했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They can do it, but there is no legal basis for this. So it depends on whether the local
그렇게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도에 실질적인 법적 제도와 보호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지역 당국자나 당 비서 등 관리들이 그런 제도를 허용한다고 한 뒤 나중에 부족하다며 강제로 더 요구하면서 주민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뇌물이 성행하는 것이고 개선은 기대하기 힘든 겁니다.
올해는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를 체결한 지 30주년을 맞습니다. 두 나라는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한국으로 연결하는 파이프라인과 한반도 종단철도 건설 등을 지지해 왔는데 북한의 미온적 반응으로 진전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도 있었는데 걸림돌이 뭔가요?
My argument is we are talking about it for 30 years, no result. What's the problem?
우리는 그 프로젝트를 거의 30년 가까이 얘기했는데 결과가 아직 없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안전 문제입니다. 누구도 지금 상황에서 북한에 투자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대북 제재도 있지만 투자 위험 때문입니다. 둘째는 더 큰 문제인데요. 북한이 시장 경제 사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 원칙을 적용하기 힘들고 투자금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든 민간인든 투자에 너무 큰 위험이 따릅니다. 시장 개혁이 개방과 이런 투자를 이끌지만 북한의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몇 년 동안은 한러 프로젝트가 실현되는 것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말씀이시군요.
Yes, it's diplomatic bureaucracy. You know, it's the logic of the diplomatic bureaucracy. If you say, oh, let's make
외교적 관료주의입니다. 외교적으로 남북러 3자 프로젝트를 하자고 말하지만 누가 투자할 것인가 물으면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겁니다. 북한이 안보를 우려하는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정상적인 경제, 정상적인 조건 없이 진전이 힘들다는 겁니다. 함경북도 청진을 봅시다. 러시아 국경과 가까운 청진에서 평양까지 거리는 700km 정도 됩니다. 하지만 걸리는 시간은 7일이 걸립니다. 7시간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문제가 하나 있으면 다른 문제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터져 나옵니다. 외교적으로는 그런 프로젝트가 매우 좋다고 하지만 이런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전을 기대하기 힘든 겁니다.
네, 지금까지 러시아 국제연구기관인 과학아카데미 산하 국제경제 국제관계연구소 바실리 미헤이프 아태연구센터장으로부터 한반도 관련 사안에 관해서 견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미군 고위 당국자가 최근 북한의 미사일 고도화 속도가 위협적으로 빠르다고 밝힌 가운데 미사일 전문가들은 외국 과학자 등 외부 도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외부 도움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강구한 것이 빠른 개발의 배경이라는 지적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존 하이튼 미 합참차장은 지난 17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강연에서 북한의 미사일 고도화가 빨라진 배경에 김정은 위원장이 선대와 달리 실패를 용인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The engineers and scientists that failed were not treated well. Kim Jong-un realized that that was not the way to go fast.
하이튼 차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 발사에 실패할 경우 관련 과학자들을 징계했던 선대들의 방법이 잘못됐다는 점을 깨닫는 점이 가장 구별되는 특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사일 역량 고도화를 위해 외부의 도움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0일 VOA에 자신이 면담한 북한 고위 망명자의 발언을 토대로 1990년대부터 100여 명 규모의 옛 소련 출신 핵미사일 과학자들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획기적인 도움을 줬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Russian scientists, 50 of them working on nuclear weapons and 50 of them working on ICBM.
옛 소련 과학자들이 여전히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 들어 과거에 제한됐던 권한과 역할을 대폭 확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냉전 당시 미국과 소련의 로켓공학이 급속도로 발전한 것도 2차 세계대전 뒤 망명한 독일 출신 미사일 과학자들과 이들의 효과적인 관리체계가 배경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독일의 V2 로켓 개발을 주도했던 베르너 폰 브라운 박사가 미국의 망명에 22여 년 동안 미 국방부와 항공우주국 등의 고위직을 두루 지내며 개발체계 선진화에 기여한 점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옛 소련 출신 과학자들이 북한에 유입된 지 20여 년이 지난 현재 그동안 이들로부터 전수받은 지식 일부를 양산화하는 지식 기반 체계를 구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종관도 옛 소련 붕괴 이후 실직하게 된 과학자들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You know, to North Korea and provided, technical information on missiles.
이들이 여전히 북한에서 활동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 획기적으로 속도를 올리는 데는 이들이 결정적 기반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세이모 전 조종관은 그러나 추가적인 장거리 미사일 실험 없이는 성능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북한이 제한된 실험 환경에서 당분간 고체 연료 전원에 집중하겠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know whether they're 5 years or 10 years or 20 years away. I don't know. I think they're technically capable of doing it, but it's going to take time.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박사는 북한이 취한 방식은 외부 도움에 의존한 최단 지름길 걷기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1990년대 유입된 옛 소련 과학자들이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실험과 양산을 할 수 있는 기반 산업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That they buy something off the shelf. For me, it is a good indication for proliferation.
실러 박사는 외부 과학자 관리 외에 미사일 엔진 등 핵심 부품 밀수 가능성을 지적하며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 해군이 시어도 루즈벨트 항공모함 전단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임무 교대를 위한 계획된 행동 이동이라는 분석이 우세하지만 한반도 상황에 따라 임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핵 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호를 비롯한 미 해군 제9 항모강습단이 17일 모항인 샌디에고 노스아일랜드 기지를 떠나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수병 6천여 명 규모의 구 항모강습단은 루즈벨트호에 탑재된 FA-18 주력의 11 전투비행단과 타이콘데로가급 유도미사일 탑재 순양함 벙커1함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알레이버크급 핑크니 이지스 구축함 등 6척의 군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 해군은 해양안보의 실현과 국제법에 부합하는 공해에서의 자유보장, 지역안전과 번영을 위한 동맹국들과의 협력 구축 등이 이번 배치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튜 베이커 구항모강습단 사령관은 루즈벨트 항모강습단은 고강도의 훈련을 바탕으로 임무 수행 능력이 탁월하다며 어떤 임무든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항모강습단은 태평양 동쪽 절반을 담당하는 미 해군 3함대 소속으로 인도양에 이르는 나머지 절반을 담당하는 미 요코스카 해군기지의 제7함대와 꾸준히 공조해왔다는 게 미 해군 측의 설명입니다.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2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항모강습단 배치는 정기정비 등을 위해 계획된 대로 이동하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You know, this is not unusual. And, you know, we deploy our carriers around the world.
전 세계 동맹국들과의 훈련을 실시하고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며 항행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전 세계에 항공모함 전단을 배치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항모전단의 이동은 일반적으로 임무교대의 성격이 강하지만 이번 배치의 목적을 단정짓기는 이르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0일 VOA에 항모 운용 원리를 설명하면서 루즈벨트호가 한반도 인근으로 향할 수도 중동에서 교대하고 돌아오던 다른 항모가 한반도 인근에 멈출 수도 있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That would be pretty unusual. The U.S. would be clearly trying to send a message to North Korea.
베넷 선임연구원은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 될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메시지를 보내기로 결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1, 2주 뒤에 알 수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루즈벨트호는 북핵 위기가 최고조였던 2017년 11월 로널드 레이건 후 니미츠호와 함께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연합훈련을 하며 북한에 강도 높은 무력 시위를 벌인 바 있습니다. 이번에 루즈벨트호를 필두로 하는 구 항모강습단이 7함대 구역에 배치되면 이 구역에는 일본 요코스카항을 모항으로 하는 로널드 레이건호와 함께 두 척의 항공모함이 활동하게 됩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급감했던 북한과 러시아의 무역이 회복 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양국 간 교역은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했습니다. 함자 기자입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러시아 수입액이 4천만 달러를 넘겼습니다. BOA가 국제무역센터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11월 사이 북한의 대러시아 수입액은 4,217만 달러였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본격화된 2018년에 3,208만 달러보다 약 32% 증가한 것으로 아직 12월 한 달이 남아있지만 전년도와 비교해도 이미 1천만 달러 많은 액수입니다. 비록 제재 이전인 2016년에 6,805만 달러보다는 여전히 적은 수준이지만 전체적인 수입액이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북한이 가장 많이 수입한 물품은 광물성 연료로 석유 제품이 상당액을 차지했습니다. 정제유의 일종인 석유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금수품이지만 안보리가 정한 상한선 내에서 북한 반입이 가능합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들여온 광물성 연료 총액은 지난해 11개월간 약 2,628만 달러로 전년도에 2,161만 달러보다 약 500만 달러 많았습니다. 이어 동물성 유지와 제분 제품이 러시아로부터 들여온 품목 2위와 3위에 올랐으며 곡물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중 동물성 유지를 제외한 제분 제품과 곡물은 수입량이 전년도에 비해 각각 60만 달러와 140만 달러 높아졌습니다. 수입량 5위를 차지한 의약품 역시 2017년과 2018년 각각 58만 달러와 139만 달러치가 러시아로부터 수입됐었지만 지난해 11개월 동안 수입액은 239만 달러로 크게 올랐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수출액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북한의 대러시아 수출액은 231만 달러로 전년도에 198만 달러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북한이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145만 달러의 악기 제품으로 전년도 12개월의 수출액 143만 달러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 밖에 전년도까지 수출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던 가구 제품은 9만 3천 달러치가 러시아로 향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이 두 번째로 많은 물품을 교역하는 나라지만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북한 무역 상당 부분이 중국에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1개월간 북한과 러시아의 수출입을 합한 무역액 총액은 4,448만 달러로 같은 기간 집계된 북중 무역액 25억 1,811만 달러와 비교하면 1.7% 수준입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향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이죠?
네, 제50회 세계 경제 포럼이 이 스위스 휴양지 다보스에서 개막했습니다. 또 미 상원의 탄핵 심판 재개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다보스를 찾았는데요.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후안 과이도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을 만나서 미국의 지속적인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판이 21일 상원에서 시작됩니다. 일정과 전망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굵직한 국제 행사가 열리고 있는 스위스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올해로 50주년을 맞이하는 세계 경제 포럼이 스위스의 유명 휴양지 다보스에서 21일 개막했습니다.
네.
세계 경제 포럼은 매년 1월 다보스에서 열려서 일명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데요. 전 세계 각국 정상들은 물론 국제 기구 수장들, 정치계와 재계 인사들 3천여 명이 이번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속속 스위스로 집결했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스위스로 날아갔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21일 취리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첫 해였던 2018년에는 다보스 포럼에 참석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연설에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옹호했는데요. 미국인들을 우선순위에 올려놓은 덕에 미국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자국 국민을 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한 바 있습니다.
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뭐 국내에서 아주 중요한 일정 잡혀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이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21일 오늘 상원에서 재개됩니다. 일부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전국으로 쏠리는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는 것이다 라는 분석을 또 내놓고 있는데요.
예, 예.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전 세계에 미국을 홍보하고 미국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국내 일정을 잠시 접어두고 지금 다보스 포럼에 집중을 해야 되겠네요. 대통령 일정 어떻게 됩니까?
네, 21일과 22일 이틀간 여러 주요 정상들과 정재계 인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바흐람 살리 이라크 대통령,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신임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등과 회담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네, 세계 정상과 정상급 지도자들 다 모였는데 다보스 포럼에서 어떤 거 다루게 됩니까?
예, 크게 두 가지 주제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문제인데요.
예.
이번 다보스 포럼에는 전 세계 기후변화 문제에 경종을 울린 이 스웨덴의 청소년 환경운동가죠. 그레타 툰베리 양이 참석했는데요.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과장됐다고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미 툰베리 양과 한 차례 설전을 벌인 바 있어서
그렇죠.
이번 포럼에서 또 두 사람이 다시 대립할지 주목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취리히 공항 착륙 직후에 이번 포럼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다룰 것이냐는 VOA 기자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예, 한편 다보스 포럼 창립자인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목소리가 모두 필요하다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또 비중 있게 다뤄질 두 번째 현안 어떤 겁니까?
네, 국제교역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 특히 미국과 중국이 1년 넘게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 위축돼 있는데요.
네.
이번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과 재계 지도자들은 세계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윌버로스 미 상무장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 등 미국의 대표적 정재계 인사들을 비롯해서 100여 명의 기업인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네, 당분간 세계 이목이 스위스 다보스에 집중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는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 간 관계 설정 문제도 부각될 거란 전망입니다.
네.
현재 미국은 중국과 1단계 무역 합의에 성공하고 지난 20여 년간 캐나다, 멕시코와 체결했던 이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폐기하고 새로운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 협정 USMCA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 여세를 몰아서 유럽과의 무역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하고는 일단 연말까지 이 무역 관련 논의를 미루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가 지난해부터 세계 최초로 디지털 세금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은 구글과 애플 등 미국의 첨단 기업을 겨냥한 조처라고 반발하면서 이 보복 관세 부과를 경고하며 양국 간의 무역 긴장이 고조됐었는데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전화 통화로 일단 연말까지 휴전하기로 합의하면서 일단 진정 국면으로
전라의 야권 지도자 만났다는 소식 보겠습니다.
네, 폼페오 장관이 20일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을 자임하고 있는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만나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예.
폼페오 장관과 후안 과이도 의장이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그런데 만난 장소가 베네수엘라가 아니네요.
예, 콜롬비아 수도인 리즘 장관 회의가 보고타에서 열렸는데요.
네.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전날인 19일 보고타에 도착해서 회의에 참석하고 폼페오 장관과 회동한 겁니다.
예. 후안 과이도 의장은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출국 금지 상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편을 들고 있는 베네수엘라 대법원에 의해서 출국 금지 조처된 상태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과이도 의장은 체포와 살해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출국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과이도 의장은 콜롬비아를 시작으로 해외 순방에 나설 예정인데요. 특히 22일에는 다보스 포럼에도 참석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 미 국무장 장관과 과이도 의장이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네, 폼페오 장관은 과이도 의장과 면담 후에 기자회견에서요. 과이도 의장을 남미 사회주의 국가인 베네수엘라에 민주주의를 가져올 위대한 지도자라고 칭하며 격려했습니다.
예.
또 폼페오 장관은 과이도 의장과 베네수엘라 국민을 계속 지지하기 위해 미국의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나왔습니까?
추가 조처가 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는데요. 폼페오
예.
장관은 특정 제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아직 제재가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베네수엘라 정부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단행한 게 바로 얼마 전인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미국 재무부 명의로 루이스 파라 의원 등 베네수엘라의 전 현직 관리 7명에 대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예.
미국 재무부는 이들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명령을 따라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현재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인 PDVSA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등 이 마두로 정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베네수엘라의 혼란 전국도 지금 해를 넘기면서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월 후안 과이도 의장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부정 선거를 주장하며 임시 대통령을 선언한 이래 뭐 지금까지 베네수엘라는 한 나라 두 대통령이라는 극도의 전국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사상 초유의 물가 인상과 극심한 생필품 부족 현상 등을 겪으면서 베네수엘라를 떠나는 주민들이 급증하면서 베네수엘라 사태는 주변국으로까지 여파를 미치고 있습니다.
이 베네수엘라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국제사회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전 세계 약 60개국이 과이도 의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폼페오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이를 강조하면서 전 세계 60개 나라가 과이도 의장을 베네수엘라의 합법적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과이도 의장은 이달 초 베네수엘라의 새 국회의장에 재임됐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자, 오늘입니다. 21일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시작되는 날이죠.
네, 21일 상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개시합니다.
네.
작년 9월 말 하원이 탄핵 조사 개시를 선언한 지 거의 넉 달 만이고요. 지난달 18일 탄핵 소추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한 지는 한 달여 만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최종 파면될지 아니면 혐의를 벗고 재선 가도에 박자를 가할지 앞으로 이 상원 심판에 달려 있습니다.
네. 자, 미국 CNN 등 주요 언론들도 역사적인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를 두고 안내하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원에서의 일정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대표가 탄핵 심판 일정과 진행 방식 등을 담은 결의안을 공개했는데요.
네.
우선 검사 측인 하원 소추위원들과 피고 측인 대통령 변호인단에 똑같이 24시간을 배정했습니다.
네.
첫 이틀 동안 하루씩 양측에 시간을 주는 건데요. 이 시간 동안 소추위원들은 탄핵 사유를 진술하고 대통령 변호인단은 변론 기회를 각각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양쪽이 24시간씩 말할 기회를 갖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 16시간 동안 상원의원들에게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소추위원과 대통령 변호인단 양측에 진일문을 합니다.
예.
상원의원들은 배심원에 이어서 재판 과정에 발언권은 없는데요. 배심원이기 때문에
네네.
발언권은 없는데요.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탄핵 인용과 기각 중에 어느 쪽에 투표할지 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투표인가요? 다른 일정 있습니까?
네, 이어서 4시간 동안 상원의원들끼리 또 토론을 진행하는데요.
토론. 네.
추가로 증인을 부르고 자료를 소환할지 논의한 뒤에 표결로 결정합니다.
예.
증인 채택과 자료 소환이 없게 되면은 뭐 그대로 탄핵 소추안 인용 기각에 대한 최종 표결에 들어갑니다.
탄핵 심판 절차가 단 며칠 만에 마무리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네, 공화당이 준비한 결의안에 따르면 그런데요. 이 결의안대로 탄핵 심판 일정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예.
상원은 21일 회의를 열어서 이 같은 결의안을 놓고 토론한 뒤에 표결할 계획입니다.
공화당이 준비한 일정에 대한 민주당 반응 봐야 되겠네요.
예,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대통령 탄핵 사유를 은폐하기 위해서 증인 채택 없이 재판을 속전속결로 끝내려 한다라고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주장했는데요.
네.
21일 밤 기자회견에서 맥코넬 의원이 내놓은 결의안은 국가적 수치라고 비난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민주당은 맥코넬의 은폐 시도에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럼 민주당이 이 결의안에 반대 투표를 하겠다 이런 의미일까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상원의원 전원이 반대하더라도 결의안이 그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가결 정족수가 제적의 과반입니다.
그렇죠.
전체 상원의원이 100명이니까 51표를 얻으면 통과되는 건데요. 공화당 의석수가 53석이어서 이변이 없는 한 채택될 전망입니다.
이변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공화당 상원임 의원 4명이 반대 투표에 합류할 것을 민주당 측이 촉구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그러면은 찬성 47, 반대 51표로 결의안이 부결되는 건데요.
표를 가져오는 건요.
네. 네. 실제로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추가 증인 소환을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 그렇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줄곧 비판적이었던 밋 롬니 의원 등에게도 민주당은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하지만 맥코넬 대표는 필요한 표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 쪽에서 속전속결이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공화당이 이렇게 며칠 만에 탄핵 심판을 끝내려놓고 이렇게 일정을 잡은 이유가 있겠죠.
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연설 이전에 탄핵 국면을 마무리하려는 것이다 라고 주요 언론이 짚고 있습니다. 예. 국정연설은 다음 달 4일로 예정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혐의를 털어내고 올해 재선에 총력을 기울이는 정치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백악관과 공화당 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공화당의 계획대로 간다면 뭐 조만간 탄핵 심판 최종 표결을 하게 되겠죠. 결과 어떻게 될까요?
네, 최종 기각될 것이란 전망 역시 우세합니다. 대통령을 파면하는 상원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제적의 3분의 2인데요. 네. 상원의원 100명 중에 67명이 찬성을 해야 인용이 되는 겁니다. 네. 하지만 현재 상원에서 민주당과 무소속을 합쳐도 47명에 머무는데요. 뭐 이들이 모두 인용에 투표를 해도 공화당에서 20명 이상 합류하지 않게 되면 탄핵안 가결은 불가능합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구름 많고 오전에 구름 많고 평양과 남포 오후에 맑아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영하 9도입니다. 양덕은 오늘보다 7도가 올라서 영하 16도, 신의주는 영하 10도, 남포 7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0도에서 2도 사이입니다. 자강도 지역 중강 아침 최저 영하 22도, 강계 영하 20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남북도 지역은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영하 6도, 개성과 사리원 영하 8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사리원이 2도, 해주 개성 3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북도 그리고 양강도 지역입니다. 오전에는 구름 많거나 흐리겠고 오후에는 함흥과 장전, 성진, 김책 지역이 맑아집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는 영하 7도, 함흥이 영하 5도, 장진은 영하 22도입니다. 청진이 영하 10도. 낮 최고 기온은 장진 영하 5도, 원산 함흥 영상 5도, 청진은 영상 1도입니다. 양도의 풍산 김영권 지역 아침 최저 영하 21도, 해산도 영하 21도, 삼지연은 영하 2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하 8도 사이입니다. 동해상 오전 구름 많겠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아집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1월 21일 화요일 VOA 저녁방송 순서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 부대를 독자적으로 파병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오늘 현 중동 정세를 감안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우리 선박의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청해 부대의 파견 지역을 일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해 부대의 작전 범위를 현재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 아라비아만까지 3배 이상 넓히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 부대가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더라도 한국군은 필요한 경우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와 협력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과 이란과의 긴장을 고려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한편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과 이란 모두 한국 정부의 파병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한국의 파병 결정을 환영했지만 이란은 이해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관측통들은 한국의 이번 결정이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한국 정부의 남북협력사업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공군 정찰기가 남한 상공을 13일 만에 또다시 비행했습니다.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미공군 정찰기 리벳 조인트가 한국 상공 3만 1000피트를 비행했습니다. 이 정찰기는 이달 초 사흘 연속으로 한국 상공 비행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연말 당 전원회의 보고를 통해 미국을 상대로 충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며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를 예고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 전략무기가 대륙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미국 경제는 전 세계가 본받아야 할 모범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막된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접근에 불안감을 가진 재계 인사들에게 지금은 비관할 때가 아니라 낙관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모범을 따르고 자국 시민들을 관료주의에서 해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여러 소수 인종의 낮은 실업률과 젊은 근로자의 임금 인상을 언급했습니다. 또 제조업의 성장과 연방 공무원들을 위한 가족 휴가도 언급했습니다. 이어 중국과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와 맺은 최근 무역 합의에 대해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석유와 가스 생산에 대해서 자랑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이 있는 수도 바그다드의 그린존이 또다시 로켓포 공격을 받았습니다. 언론들은 바그다드 내 정부 건물과 외국 공간에 있는 그린존에 로켓 3발이 떨어졌다고 이라크 경찰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번 로켓포 공격은 바그다드 외곽의 사파라니아 지역에서 시작됐으며 그중 두 개의 로켓이 미국 대사관 근처에 떨어졌습니다. 한편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단체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중국 중부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폐렴 환자가 300명에 달한다고 중국 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 전문가팀은 이날 CCTV와의 인터뷰에서 우한 폐렴이 사람을 통해 전염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이러스가 급성호흡기 증후군 사스만큼 전염성이 있지는 않지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국가보건위원회는 바이러스가 처음 시작된 우한에서 270명이 감염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베이징에서 5건, 상하이 2건, 광둥성 14건 등 중국 전역에서 291건의 발병 사례가 보고됐다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가 권력 구조를 개혁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러시아 대통령실이 어제 밝혔습니다. 이번 개헌안은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의회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국가 평위의 역할을 강화하고 현행 대통령 3년임 불허 조항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